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물 많고 엉터리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당하신 날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젖 먹는 자기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시며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받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으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길은 우리가 가기 원하는 길보다 훨씬 더 높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참 많이 고집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인생을 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집불통이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고집을 내려놓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전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막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주님께서 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서 사람들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하시고 도로가 닫히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욱 효율적으로 전해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하심을 신뢰합니다. 훗날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의 끝이 매일의 기도의 출발이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특별 기도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성소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행하던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엘리사벳이었지만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고 그 후 6개월이 되었을 때의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의 관점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처음 찾아간 사람도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천혜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단지 조연으로만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마리아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번에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만약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나사렛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잘 인식도 하지 않았던 벽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나다네일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때 나다네일의 반응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 됩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나 학교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 됩니다. 비록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람들로부터 각광받지 못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오히려 무시당하기 쉬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방해받지 아니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27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유대인들은 결혼이 인생에서 너무 진지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미리 결혼에 대해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약속이 장성하여서 본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계를 약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혼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그때 한쪽이 상대를 싫어하면 부모의 약속은 무효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약혼, 즉 정혼이 성립이 되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졌고 그 기간은 약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비록 남편과 아내의 권리는 소유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로 알려졌습니다. 이 약혼 기간인 이 1년 안에 여자를 두고 남자가 먼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 여자를 과부처녀라고 불렀고 이것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의미를 지녔기에 또 그 약혼이 깨어질 때에는 파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롯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찾아와서는 소돔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커서 이곳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냈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그 사실을 모두 알리고 떠나자고 했지만 그 사위들은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두 딸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 또는 정혼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그들에게 롯은 사위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했던 것을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왜 약혼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것이 바로 이 약혼, 즉 정혼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 벽촌 중에서도 벽촌이었고 그 마을에 사는 마리아는 그 마을에서도 전혀 두드러지지 않은 시골 처녀였습니다. 이런 지역에 사는 이런 처녀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말이 심상치 않게 느껴집니다. 만약 우리가 유망한 정치인이거나 뛰어난 학자 아니면 자신이 하는 일에 아주 뚜렷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늦은 밤에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누군가가 직접 찾아온다면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장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거나 아주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도 전화가 청와대에서 온다면 아마 전화 잘못하셨네요. 동명이인이 있나 봅니다. 라고 대답하고 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자신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대부분 조혼을 했습니다. 당시의 풍습대로라면 그때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중후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도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에 놀라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요한이 할례를 받을 때까지는 말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마리아의 놀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놀라면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했는지, 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했는지를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특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또 모세를 부르시어 애굽으로 보내실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뼛속 마디마디까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그저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목수와 정혼한 여인에 불과하기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자기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놀라고 당황하며 의아해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준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의 가정에 가져온 소식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도 사실 믿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을지라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만 말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가지고 온 소식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높으신 분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며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 헬라말로 둘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종 둘로스의 여성형입니다. 즉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고백합니다. 이 이후에 마리아는 유대 산지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기서 3개월을 머문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생애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특히 마지막에 고난당하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아주 적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세금을 거두고 징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과 그 식민지 전역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만삭이 가까웠음에도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그들을 받아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해산하여 누인 곳이 짐승의 밥통인 구유였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통에 누이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를 침대나 방안이 아닌 구유에 누인 것만 해도 마리아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방문 이후에 헤롯 대왕이 두 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헤롯을 비롯한 아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요셉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신 일이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고 하지 않고 그 부모라고만 나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리아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년 예수님의 모습이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12살 때 일입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성전에서 소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소년 예수에게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첫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인 자신과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찾았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누가 진짜 자기 아버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하반절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찾아온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을 들려주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저 놀라기만 했지만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갖지 않아도 아들의 말과 아들의 일을 마음에 두고 생각할 줄 아는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의 혼례식은 일주일씩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혼례에 마리아는 먼저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여, 여기서 여자여는 존대어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답변에 인간적으로 섭섭해하지 않고 오히려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묵묵히 기다렸던 것처럼 아들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하는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때를 고집부리지 않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요한복음 2장 10절과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천사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의 공생애 시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표적으로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3년의 세월이 흘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과 26절 상반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마리아, 이모 즉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들의 죽음을 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머니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은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는 그 소리를 마리아는 귀를 막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시달리는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함에 한없는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피에타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자신이 만든 조각 작품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유일한 작품입니다. 비록 시신이지만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평범한 아들이며 그 아들을 내려다보는 마리아의 시선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하반절과 27절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고 나면 홀로 남을 어머니의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의 어머니를 간절히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리아가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리아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끝나자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아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마리아의 정말 훌륭한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내가 성모 마리아다 라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어머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아주 든든한 밑가지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야 했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누가 주님의 어머니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마리아가 인간적으로는 고통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즉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삶을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처음 보았을 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한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당신이 가장 복 있는 여인이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종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했고 그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품어야 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살펴보았던 레아, 미리암, 한나, 엘리사벳, 마리아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심으로 그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신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찢어지고 허리에 창이 찔려 심장이 터지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목적 삼고 살아가십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기쁨을 꽃피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매일매일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주님과의 대화로 시작하는 이러한 은총이 한평생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상상 속에도 없었던 것이었고 인간으로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그 말씀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말씀을 품음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행해야 할 것은 행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킬 뿐만 아니라 아들의 동역자로서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아들의 죽음의 현장도 지켰던 신실한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구세주인 아들의 어머니로 살다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아들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밑가지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내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의 삶과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오늘 마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이 일상의 새벽 기도회의 첫날이 되게 하시고 그 일상의 새벽 기도회가 매일매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살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상의 새벽 기도회로 일상의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성화시키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과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